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모두어 아버지께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천국 비유 가운데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사오니 성령님이 오셔서 증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여덟 가지 말씀하시는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씨를 뿌리는 비유였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관하여 설명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 말씀하는 것이 천국의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가보기도 했고 들어도 보았고 또 텔레비전이나 기록이나 신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는데 하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주로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나이가 한 30세쯤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무슨 말씀부터 하셨느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준비가 되셔서 비로소 복음을,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천국에 대한,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 위에 오셔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전파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을 때 창세기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시는 말씀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름다운 곳이 많고 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땅을 사서 소유를 하려고 합니다. 좋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성공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은 못 쓴다.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다. 이 땅은 버려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희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셨지만은 그들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아 이 땅은 못 쓰게 되었다. 여러분, 못 쓰는 것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하나님은 계획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의 창조하는 것들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 Behold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강조를 할 때 히브리 말로 힘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I will create new heavens and new earth, but be glad and rejoice forever in what I will create. 오늘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리 좋고 귀한 것이라도 시간이 가면은 실증이 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텐데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과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음식에도 잘 반응이 있어서 잘 받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몸이 받지 않아서 거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60억 이상의 인구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그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인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은 우리가 하루에 100마디의 말을 한다면 100마디 말 중에 아마 반 이상은 못 쓸 말들일 것입니다. 안 해야 될 말들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는 말이 쓸데없는 말을 하고 해치는 말을 하고 거짓된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 속에 영생하는 생명이 있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거부한다는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영어 번역에 NIV 번역에 보면은 The law of the Lord is perfect.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reviving the soul. 죽은 영혼을 살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면 좋겠는데 그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먼저 글을 지은 글을 읽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조용히 말이 없으신 진실한 그분, 가난한 가정의 맏아들로 아버지 요셉을 따라 어려서부터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소문난 목수, 아무도 그 가슴속 깊숙이 감추인 보화를 아는 이 없고 드디어 오래 참으신 입을 여시어 보이는 것만을 찾고 있는 어리석은 무리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길가에 바위에 가시덤불에 떨어져 아무 열매도 없이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주님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소서.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며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내일을 모르는 어리석은 마음에 영원을 사는 그 씨를 심어 주소서. 내 마음에서 어두움의 주관자를 쫓아내시고 성령의 불로 염려와 욕심, 세상의 연락을 불태워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케 옥토같이 열매 맺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해석을 주님이 해 주시는데, 한 농부가 들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씨를 똑같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바위 위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졌습니다. 그런 씨들은 다 죽어버렸는데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해석은 첫 번째는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씨 뿌리는 비유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셉 피츠마이어라고 하는 주회자는 말하기를 The emphasis is much more on the word of God. 다시 말하면 여기에 강조점은 더욱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생명의 씨가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해석은 결국은 이 씨는 바로 나를 가르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나를 가르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즉 아무도 없었을 때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 말씀은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을 주셨는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뜻을 전달하는 방법이 말인 것입니다. 혹은 글인 것입니다. 물론 말을 못하는 경우에 우리가 수화로 한다 그러잖아요. 손으로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수화에도 결국은 말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뜻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는, 결국은 말은 속에 있는 뜻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말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이 없다면, 내가 가진 좋은 뜻을 남에게 전달하지 못하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바로 씨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설명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시기 위하여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 땅 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사랑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계명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불변합니다.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해 볼 때 사람은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약속이 없는 진실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0장 8절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영원불변하신 말씀, 이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해석을 하시기를 씨를 뿌리는데 이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은 생명이고 이 예수님은 영원불변하고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능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두 번째 해석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씨가 떨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라 그런 말씀입니다. 씨는 좋은데 씨를 받는 땅이 나쁘다, 즉 사람의 마음이 나쁘다 그런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씨를 받아들이는 땅, 즉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은 New International Version에 The heart is deceitful above all things. 모든 만물보다도 더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더러운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길가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우리는 피해갑니다. 더러운 것이 있으면은 보기 싫다고 눈을 가리우기도 합니다. 더러운 것은 만지기 싫어하고 더러운 것은 먹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의 마음이 그 중에 제일 더러운 것 중에 더러운 것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결국은 이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오늘 세상의 전쟁도 다툼도 시기도 모든 파괴와 무질서와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마음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 사람의 몸에 물론 브레인 뇌가 중요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하트 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심장이 멎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어에는 heart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물론 히브리 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이 더럽고 부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제는 씨는 좋은데 이 씨를 좋은 씨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옳지 아니한 마음 때문에 마음밭 때문에 문제가 있다. 첫 번째 씨는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마귀에게 빼앗긴 마음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 빼앗는 자니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폴 히벌트라고 하는 분은 트리니티 신학교의 교수, 선교학 교수입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대표적인 책 Incarnational Ministry라고 하는 성육신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은 선교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또 다른 한 면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끔 사람도 함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There are the work of God and the work of human.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음과 동시에 또한 사람도 그게 응해서 함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씨를 뿌렸는데 그 씨를 받아들인 그 마음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씨가 썩어버리게도 되고 마귀에게 빼앗기게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길가에 떨어진 씨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빼앗긴 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항상 다니는 곳을 가르칩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져 있다. 즉 마음이 길가와 같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항상 사람들이 지나다닙니다. 이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지나가면서 이런 말을 하고 저 사람이 지나가면서 저런 말을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와서 그 믿어도 쓸데없다. 예수 믿어서 아무 쓸데없다. 또 딴 사람이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면 오히려 망하는 것을 보았다. 하여간 길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할 때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동요될 때에 마귀가 새들이 와서 씨를 먹어버렸다. 그 말은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콘동이 올 때 요동이 올 때 말씀을 뺏어가는 것이라고 주님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데렐 박이라고 하는 교수도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마음의 전쟁이 일어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보호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와서 말씀을 뺏어가 버린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가 창세기 3장 1절에 있는 대로 뱀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모든 동산의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걸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걸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가진다고 하게 되었을 때 하와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 버렸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 버렸을 때 그들은 마귀의 종이 되었고 그들은 범죄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씨는 바위 위에 떨어졌을 때 이 씨는 바위 속까지 뚫고 들어갈 힘이 없었습니다. 뿌리가 없어 시험을 받을 때 넘어지는 마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단단한 바위와 같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틈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표현 가운데 바늘 끝도 안 들어간다. 내가 저 사람에게 말해보니 바늘 끝도 안 들어간다. 그런 표현은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데 좋게 해석을 하면 참 아주 마음이 강하고 굳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도 있지만 또 좀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사람은 누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아무리 좋은 충고를 해줘도 거부하는 그 마음이 교만해서 자기 생각 외에는 자기 결정 외에는 아무도 그 마음을 변경할 수 없는 그런 고집, 결국은 그렇게 고집 부리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바위이기 때문에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바위와 같은 마음이란 교만한 마음을 가르칩니다.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면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바위와 같이 말씀을 받을 만한 여유가 없을 때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칠 제자훈련의 이칠이라는 말이 골로새 2장 7절 아닙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교훈을 받은 대로,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즉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이생의 염려와 재리의 연락으로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염려, 재리, 향락, 다시 말하면 너무나 돈에 대한 집착이 심하기 때문에 바울사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죄와 많은 실수들이 다 돈을 지나치게 정도 이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향락, 인간이 육체의 향락을 취하다가 짐승처럼 되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물질과 향락을 가장 최고의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뒤에 두고 이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나라에 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길가에 떨어진, 또 바위 위에 가시덤불에 떨어진 사람들은 그 마음의 상태가 옳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라 그런 말씀이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이 아니고 마지막 세 번째 해석은 좋은 땅이 있는데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결실한 마음을 가르칩니다.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라고 가르칩니다. 여기 좋은 땅이란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어 번역에 보니까 A noble and good heart. 마음의 상태가 정직하고 고상하고 선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를 통해서 모든 더러운 것을 뽑아버리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모든 잘못된 것들을 씻어버리고 디도서 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게 될 때 뿌리가 내려져서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움이 돋아서 열매를 맺게 될 때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 믿음의 마음이 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인내하는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마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 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해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의 마음이 이와 같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져서 30배도 되고 60배도 되고 100배도 되는 그런 결실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이 마음의 회개도 일어나게 되고 마음속에 뉘우치게 되고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나갈 때 복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66권을 살펴보면 결국은 두 가지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망했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복받았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영물, 마귀와 천사가 처음에는 구별이 없이 다 천사였습니다. 우리가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반대하고 불순종하고 듣지 아니하는 자들은 사탄이 된 것이고 그들은 아직까지 사탄이고 그러나 그 중에 순종하고 진실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자들은 지금까지도 천사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66권이 이 말씀을 내가 받아서 어떻게 되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이 결정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결국은 지옥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의 씨를 받아서 온유와 겸손으로 순종함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같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이 열매 맺는 마음이 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